자, 금요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자, 조금 긴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주 읽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받은 복, 유다와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와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인구가 많아졌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특별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단순한 기쁨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 메마른 땅에서 마신 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우리 언뜻 읽으면 여기 어딘지 잘 모르는데요. 자, 밑에 보면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지명이에요. 북쪽 저 위끝에서 이스라엘 저 밑에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까지의 그긴 땅을 거의 다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또 평화를 누린 정도가 아니라 21절 끝에 가면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 나오는 뭐 강, 뭐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 브엘세바, 단 이런 말 들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땅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바꾸시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또 나와요. 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 물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 즉 낙원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바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 이렇게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소요되는 음식물의 양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26절에 가면 외양간에 있는 이 말의 숫자가 나옵니다. 외양간이 4만이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자, 우리는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요. 사실 이 병거는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형을 잘 보면 이 병거를 굴릴 만한 지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전쟁할 때 병거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지명의 전체를 다 정복하여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이 모든 토대를 해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병거를 왜, 자, 쓰지도 않는 병거를 왜 수입했느냐? 사실은 이 당시에 이집트에 아주 병거가 무척 발달되어 있었어요. 또 비쌌겠죠. 그러니까 병거를 수입해서 병거를 끄는 말을 4만 필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뜻합니다. 또 그리고 이 외양간 4만인데 말 한 마리에 대부분 말을 돌보는 사람이 최소한 3명, 4명은 붙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많이 먹어서 비싼 게 아니고 말을 돌보는 사람이 4명이 붙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는요? 입히는 거는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숙소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 말을 타고 병거를 굴리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12,000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정도의 부를 누린 적은 없는 거예요. 대단한 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겠고 또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네, 그만큼 이제 이 모든 물자들을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이 자기가 맡은 달, 그러니까 열두 지방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당해서 다 이렇게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넓은 마음 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이상하는데요. 예,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어. 그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지혜란 말도 번역이 맞고요. 총명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넓은 마음은 넓은 이해력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30절에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 그리고 31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네 명이 나와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말을, 그죠? 동쪽보다 더 낫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선들의 지도를 펴고 이렇게 보면요. 동쪽에, 여러분 보시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가 이스라엘 이 지경보다 훨씬 더 발달된 곳이에요. 문화와 경제력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보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훨씬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되는 네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들, 지혜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32절에 보면 뭐 잠언 3천 가지, 노래가 1,005편, 초목에 대해서, 백향목에서 담에 이렇게 담벽에 나는 우슬초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하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였다. 왜냐? 그의 지혜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내서 한번 만나봐라, 뭐 물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정말 유명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읽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야, 정말 나라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할 정도로 정말 지도자의 그리고 나라의 이 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솔로몬에게 복을, 지혜를 주셨다라는 확인해서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그러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과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나 이거는 보통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읽으면서, 야, 읽어보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많이 주셨네? 이 구절 딱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건 유치부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고 물어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복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과 명성을 주셨느냐? 사실 또 읽어보면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요 말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유명히 만드시는 거, 이것은 잘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이 말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뭔가를 누군가에게 줘요.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그건 이해해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뭔가를 내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때는 내가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걸 주셔서, 분명히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취미 많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들리게 하시고, 다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온 세상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나라의 꼴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나라가 아니었느냐? 여러분, 사울 왕이 뭐 제대로 된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때 나라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한 번씩 전쟁하고 하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는, 즉 왕이 없어요. 사울 왕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인 거예요. 이제 나라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 만한 딱그 모습을 딱 갖추는 시기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복 많이 받은 솔로몬, 지혜가 많은 솔로몬, 넓은 마음을, 넓은 이해력을 가진 솔로몬, 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추어서 지금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 언뜻 보여요. 왜요? 종을 바치고 섬기기도 하고요. 민족과 평화를 누려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만나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제사장의 의미가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끄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주위 모든 나라에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빛이 나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조금 지나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물론 성전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계속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제군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으로 강한 나라로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요.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은혜를 주신데 이유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 나를 사랑해서 주신다. 내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신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나의 미약한 기도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사울도 아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딱 갖추는 요 시기까지 딱온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완성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뒤로 계속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억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자, 제사장 나라는요. 또 제사장은요.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앞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정말 화려한 옷을 입어요. 이유가 뭐죠? 빛이에요. 빛처럼 비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원하신 게 뭔가?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세상이 보여요. 우리 주위가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밝은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비추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각종 놀라운 기적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 빛되게 또 소금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주 오래된 이 말씀, 최소한 한 3천 년 전으로 봐야 되는 이 오래된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살게 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건축 과정 기억하셔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허가를 위한 준공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작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공정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재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산 안에서 부족하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는지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사람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빛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